명단을 살짝 좀 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미, 세준이, 유빈이, 저 사람 아끼기 계속 수고해요. 다른 사람 이름 안 불러주면 섭섭해 하지 말고, 나중에 또 불러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3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는 게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15장부터는 이제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설교고, 13장, 14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보셔도 좋은데, 왜냐하면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15장, 16장에 다시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다 보면 똑같은 말씀이 왜 자꾸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감람원에 가서 그것을 더 자세하게 보충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15장, 16장을 제가 전부 다시 설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조정을, 다음부터 조정을 할까 합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14장을 우리가 지금 반으로 잘라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문맥을 놓치실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지만 결국 그들을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또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에 가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그리고 다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1절이 다시 반복도 나옵니다.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27절에 가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나의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으로 14장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틀이,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근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5절부터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된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5절, 21절, 23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을 좀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 그것을 그들이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14장의 말씀은 열두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사실상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 컨텍스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도입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14장을 15절부터 대부분 성경이 성령을 약속하셨다라는 제목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미슬리딩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15절과 16절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s. 그리고 나서 I'll ask the Father who will give you the Holy Spirit.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Because the Holy Spirit is the one who helps us obey His commands. That's why Jesus is going to ask the Father to send them the Holy Spirit so that we can understand and keep the words and obey them.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Do I love God? Do I love Jesus? Prove it. 할 때 그 proof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따지면 저도 50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몇 점쯤 되나 한번 보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나를 예배하라. 이런 경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주일날 여행하시는 거에도 전혀 죄책감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주일날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총회를 갈 때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주일 예배 끝나면 이제 출발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예배를 무시하고 여행 스케줄을 잡는 분들, 네, 물론 주일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티켓이 한 50불 싸죠. 그런 것 때문에 하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50불 때문에 주일날 여행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요한 1서에도 계속 사도 요한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5장, 6장, 7장, 9장, 10장, 11장이 계속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인애를 천대까지 베풀리라. 라는 말씀이 전부 사랑과 순종이라는 두 단어가 연속적으로 같이 나오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인애를 천대까지 베풀리라는 말씀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7장 9절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를 사랑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앞에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신약적인 해석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의 열매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육체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재밌죠? 자, another counselor.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 전에 보혜사는 과연 누굴까? 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좀 한자 같아서 어려운데요. 보호는 보호할 보자고, 해는 이렇게 베풀, 은혜, 뭐 혜택 이런 뜻을 해자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paraclete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는 라틴어 paracletos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para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alongside, by the side of 이런 뜻이고 cletos는 stand b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원래 단어의 원래 의미는 one who is standing by me 그런 뜻이에요. 나의 옆에서 나를 지키고 도우시는 분. 그래서 보통 이걸 변호사, 중보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웰컴. 네, 아주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었군요. 마이크였군요. 네.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누구 옆에 서서 그 사람을 지켜주거나 그 사람을 대언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도와주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 보혜사, 영어로 지금 counselor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You will send another counselor, another helper 라고 되어 있네요. 예, 좋습니다. Another helper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를 쓴 얘기는 이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굴까요? 자, 옆에 있다라는 개념이 우리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옆에 계시는 분. 좀 바꾸면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넘버원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보혜사 넘버투는 예수님이에요. 넘버3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은 임마누엘과 본질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특별히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느냐 하면, 이제 제자들과 쭉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면 제자들에게는 아주 즉각적으로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로마 군사들이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거나 해도 예수님이 대부분 막아주셨어요. 무력으로 막으신 게 아니라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아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제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들을 계속 가르치고 인도할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보혜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성령님은 우리와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He will be with you forever. 예수님은 3년 반만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사역의 큰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성부의 시대, 복음서는 성자의 시대,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들에게 임하셨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셨고, 왕들에게 임하셨고, 사울도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나오죠. 또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많이 쓰고 그러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한시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그것은 In the Old Testament, the Holy Spirit came upon people of God to empower them for a limited time for their ministry of their offices.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 10년, 20년, 30년. 사사들의 경우는 뭐, 긴 적도 있었지만, 몇 달짜리 사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는 임하셨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제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다는 말씀이 나오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에게 오셨던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으로서 섬길 수 있는 기간 동안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거두어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on't fire me. 그런 뜻이에요. 나를 왕에서 자르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지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울이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런 얘기를 그것 때문에 하는데, 예, 사울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천국에 갔다고 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사울을 떠났다는 얘기는 그가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는 완전히 케이스가 다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왕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떠나신 것은 직분을 못하게 하신 것이지 그들의 구원을 빼앗아 가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자기의 상태에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4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따라다녔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시대 사도행전 2장이 되기 전까지 성령은 어디 계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비로소 성령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리플레이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할 때 선수 교체한 거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분명히 하시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예수, 성령이 항상 같이 계셨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러나 그때는 오순절이 임하기 전까지 성령께서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할을 쭉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이 돼서 성부 성자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성부 성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섬이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시지만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는 면에서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추시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12장 3절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것도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이 성령님은 우리와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부인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얼마일까요? What is the probability of us losing our salvation, abandoning the Holy Spirit?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요? 1에서 100이 아니고 0입니다. 0. 우리는 절대로 성령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너의 공력이 불타면 부끄러운 때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카운슬러, 헬퍼라고 말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 혹은 라틴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는 advocate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advocate, intercessor, helper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진리의 영이다. He's the spirit of the truth. 그래서 모든 진리로 진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자 그런데 진리의 영 그러면 첫 번째 진리가 뭡니까? He's the spirit of the truth. 그러니까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He shows us the truth. Who is that truth? According to verse 6, I am the truth, the way, and the life.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능히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뒤에 가면 계속 18, 19절로 설명하시면서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재림이 아니라요. 아직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역시 부활에 대한 말씀을 18절을 설명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20절은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이다. 즉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을 쉽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더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겠다. 자, 이 번역에 제가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Whoever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한글 개역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런데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그냥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아마도 다시 번역하는 분들이 똑같은 뜻 아니냐. 말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말을 지키는 거나. 그런데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여러분 성경 한번 딱 보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게 쉬우신가요? 경건의 시간 하시는 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그렇게 쉽게 탁탁 나오고 그대로 실천이 되나요? 안 되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할 때 아,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도 말씀 순종을 잘 못하는 이유, 가장 쉬운 이유는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유익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물리적인 손해가 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내가 계속 말씀 보고 있으면 공부하거나 연구할 시간을 빼앗긴다. 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세상적인 손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타협하려고 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저는 한글 개역한 해석으로 좀 번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많이 유감입니다.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간직하는 삶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말씀을 바로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간단한 명제를 주셨는데 21절에서는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순종으로 연결이 될 것이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먼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단순한 뭐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고받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즉 연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써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한다는 이 단어는요, 사실 안다는 단어와도 비슷한 관계가 있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뉘앙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사랑한다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안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신약에서는 헬라어가 쓰였기 때문에 뉘앙스가 다르게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이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보여주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그런데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유다가 끼어듭니다.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이니 그랬거든요. 이거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의미인데, 유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한테는 보이시고 세상에는 안 보이신다는 말씀을 합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예수님 부활하시면 다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본다,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시면, 다시 나타나시면, 제자들은 그를 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셔도, 부활해서 나타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40일 동안. 그런 걸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을 보느냐 못 보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느냐 못 보느냐는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누가복음 6장 16절에 소개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6장 13절에는 다데오라고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입니다. 이 유다의 질문, 사실 얼핏 우리가 보면 굉장히 멍청한 질문을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정확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는 보이시고 세상에는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십자당의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유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좀 다르게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것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답을 하신 것인데 동문서답이 아니라 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시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자들만이 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가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시된 말씀을 순종하는 자, 즉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 그러죠. Special Grace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리게 될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곧 성령이 하신 일임을 암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3절 24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넘어가면 이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먼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16장에 가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이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도들이 할 역할, 즉 복음을 전하는 역할과 성경을 기록하는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2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신학적으로 많이 논쟁이 되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더 이상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는 없다라고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다 이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은 다 이단이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딱 끝 피레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16장 13절입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가르칠 때에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는 기도는 항상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듣는 자들의 듣는 자들이 깨닫도록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러 오실 때에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인격과 삶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가 조금 곤란해져요. 그런 생각 전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여지가 별로 없으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말하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4절 바로 그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He will show my glory 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하시는, 나타나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것이 성령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판단은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느냐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나타나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악한 자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역할을 우리 흔히 조명이라고도 많이 들었죠. 그러나 이 성령의 조명은 enlightening 또는 illumin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하시는 사역입니다. 16절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indwelling이라고 합니다. 내주라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밝게 비춰주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밝게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좀 하나로 우리가 압축을 하면 조명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27절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이거를 좀 영어로 하면 조금 실감나는데요. I am leaving you, but I am leaving my peace with you. 예수님 떠나시는데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이 주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I am leaving you, but I'm leaving my peace with you. That is not something that the world can give you.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다시 한번 이 명령형 동사에 대한 것 여러분이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근심하지 말라. Do not worry. Let your heart not be troubled. 이 말은 예, Do not worry. Do not be anxious라는 말은 뭐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Stop ing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top worrying from now on. 우리에게 염려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염려가 되는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있으면 멈추고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톨도 염려하면 안 된다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I have no problem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과 성령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은 염려되는 일,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이미 이 평안을 주신 거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는데 예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내 마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염려를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27절에 주는 중요한 보이지 않는 명령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가서 본문 설교는 거기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늘 가장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삶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평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답을 제대로 못하는데 전절매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자, 보통 신학교에서 이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뭐 목사 안수를 받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내가 무슨 학위가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목사가 되려면 공부도 하고 뭐 복회학 석사 학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 교단의 자격 요건이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양떼들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연결한다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왔던 행동들이 과연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 삶 속에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참 지키기 힘들죠. 그걸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큰 기도 제목이 또 합니다. 제가 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네, 그렇게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는 봄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간직하는 삶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 학기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